드디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0년 만에 다윗은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생애 최고의 정점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기적과 같은 인생 역전을 다윗은 이루어냈습니다. 베들레헴의 초라한 목동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랜 인고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다윗에게 결실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다윗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새로운 리더십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지평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한 모세의 언약이 이 구속사적인 틀 안에서 다윗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락 이후부터 이제까지 흘러온 구속의 역사가 다윗에게 한 매듭을 짓게 되었고 이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에게까지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고 6절부터 12절까지 거룩한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왕도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후손이었던 25세의 비극적인 죽음 후에 모든 정세가 사울 왕가를 따르던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모적인 전쟁으로 인해 약해진 사울 왕가는 새로운 구심점을 찾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던 다윗을 찾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남북 분열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통합 왕국이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좀 길긴 한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가 왕이 되어야 하는 이 정당성에 대해서 세 가지의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우리는 왕의 고륙인이다. 즉 같은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한 고륙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리더십의 자질이 다윗은 검증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출입이라는 단어는 바로 군사적인 지휘관을 가리키는 것이죠. 과거에 사울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을 물리쳤고 골리앗 장군을 죽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안정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다윗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신정왕국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택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혈육으로 또 능력으로 신적 대리자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은 존재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 합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 이렇게 역할을 위임하실 때는 하루아침에 리더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에 맞는 실력과 성품과 능력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완성케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그만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은 지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된 지 20년 만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시간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리더십들 가운데 어떤 자리를 두고 자신이 적격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과대망상에 빠져드는 수많은 리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은 백성들이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정치인들은 다 그런다라는 것이죠. 예. 리더의 자리는 사명과 실력과 인성과 성품이 준비되고 겸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성이 거룩한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신뢰를 쌓아갈 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어디에서 맺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지역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쌍방의 언약 당사자들 사이에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킬 것을 맹세하면서 이 언약이 체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과 다윗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언약이 아닙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다윗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언약의 주체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바로 언약의 주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은 다윗이나 기타 백성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즉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이 서약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장면인 것이지 그들이 언약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코 군주와 국민들 간의 어떠한 이해관계를 따져서 협상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 대통령을 뽑는 것처럼 선출직으로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섭리와 결정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서약하게 되면서 다윗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큰 복을 베푸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바운드리 가운데 들어온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제 언약 안에서 그 혜택을 누리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절대 군주가 아니라 언약을 기초로 한 일종의 입헌군주제의 입헌군주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입헌군주제란 왕이, 즉 군주가 법에 정한 제한된 권력을 지니고 법에 따라 통치하는 제도를 가리킬 때 입헌군주제라고 합니다. 신정국가의 국가관은 왕과 백성의 계약에 의해 세워진 근대의 국가관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신정국가의 왕은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독재자가 아니라 다만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식과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 여기며 그 말씀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식과 방법을 잊어버리고 배격한 리더는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격을 통해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왕이다 할지라도 그의 실력과 그의 내면과 그의 삶이 하나님의 법에 기초로 하여서 그 말씀을 존중 여기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왕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있는 왕은 온전하게 나라를 대리 통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육신의 왕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온전하게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자신이 절대군주로 착각하며 하나님을 배역했던 왕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과 리더십의 파워는 우리가 붙잡는다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시아 왕은 어땠습니까? 그의 초반과 그의 중반에서는 그는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를 온전하게 통치하며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군의 자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배역하였고 그가 제사장들이 할 수 있었던 분향단의 분향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려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홀로 거하다가 쓸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왕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가 영어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은 그 권력과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유다에 이어서 온 이스라엘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은지 아십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입니까? 또 얘기하면 틀릴까 봐 얘기를 못 하시는 거죠. 예. 사무엘한테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서른 살의 나이가 되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남과 북을 통일한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이제 여기서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30세에 헤브론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통치한 다음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통치하면서 그가 도합 왕으로서 40년의 통치를 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공적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바로 30세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나이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40여 년 다윗의 왕정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전폭적인 그 은혜와 도우심을 이제는 베풀고 계십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의 결과물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통합왕이 되어서 그가 첫 번째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다윗이 왕으로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블레셋의 침공을 막는 일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7절부터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쳐들어와서 이들과 전쟁한 일이 최우선적으로 한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의 저자에 의하면 그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천도를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이 기록한 일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모든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을 추종해왔던 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압과 그의 장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다윗의 정예병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에 원래 자리 잡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을 쳐부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루살렘이라고 해서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성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시온성이다라고 부르죠. 시온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높은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요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지형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히 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원래 헤브론, 남유다의 다윗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그의 도성을 삼았다라면 이제 온 이스라엘의 통일이, 통합을 이룸을 통해서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부에, 중심부에 위치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지리적으로 도성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또한 주위가 깊은 골짜기로 형성되었고 성읍 자체가 고지대로 약 770m의 고지대로 천혜의 방어 요새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이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에는 기온샘이 있어 충분한 수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지로 두 지파 간의 심각한 갈등을 해소하며 또 베냐민과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서로 간에 대립되어 있던 이 접경 지역으로서 이것을 수도로 삼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화합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이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도성이었다는 것이죠. 과거 가나안 정복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역을 담당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원래 이 땅을 차지해서 거류민들을 쫓아내고 물리쳤어야 되는데 잠깐의 전쟁에서 한번 승리한 다음에 이것을 영구적으로 점령하는데 유다 지파는 실패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맡았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들을 공격하여서 이 천혜의 요새와 같은 이 도성을 공격하였지만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여서 이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땅이 다 분배된 다음에도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중심부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당시까지 마지막 남겨진 가나안 족속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시온성이었습니다. 이들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사이의 왕래를 가로막으면서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방해하는데 그 역할들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이제 다윗이 통합 왕국을 이제는 맞이하여서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의 이 천도를 통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를 점령해야 되는데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인 예루살렘의 지리적인 이점을 신뢰함으로 자만하여 있었습니다. 다윗에 대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세워서 그 앞에 세워두면 너희가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다 패배할 것이다 라고 조롱 섞인 비난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견고한 산성은 오랜 세월 수차례에 걸친 이스라엘의 공격을 모두 다 막아냈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은 바로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의 가장 중심부가 바로 누가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자만감에 교만이 가득 차 있겠습니까? 너희가 이야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것을 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대단히 자만하며 교만한 마음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는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에게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지닌 약점을 찾아내고 이 약점을 공격하여서 이 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비밀 통로에 해당하는 물 깃는 대, 또 다른 표현으로 수구라고 할 수 있는 물을 기르는 이 장소, 이 공간을 이용하여서 그곳으로 예루살렘 성을 침투하여서 이 여부스 족속을 초토화시키는 이 작전을 감행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수구는 1867년 영국의 포병 장교인 찰스 워런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고고학팀이 이제 성지의 고고학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발대 격으로 이 워런이 이것을 참여하게 되었고, 기온샘을 연구하는 중에 이 기온샘에서 연결되어서 올라가는 이런 수직 갱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워런의 수직 갱도라고 학자들은 칭합니다. 워런은 기온샘 지역을 탐사하게 되었는데, 이 샘은 거대한 암석지대의 지하 10m 바위에서 발원하는 지하샘이었습니다. 기온샘으로부터 이 암석을 파서 만든 지하 터널이 있고, 이 터널은 샘물은 이 터널의 수로를 따라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워런이 이 수로를 따라 걸으면서 이제 온몸에 물이 가득 찬 곳을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몇 미터를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요, 그 위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그 다윗의 용사들이 침투하였던 이 수직 갱도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수직 갱도의 목적은 다윗이 이 땅을,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부스 족속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2500년간을 거주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이들이 이 수로를 준비하여서 이 갱도를 파서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면서 자신들의 수원으로 이것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일찍부터 예루살렘 도성이 세워진 것이 이곳이 공격해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천혜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위에 요새로 이렇게 이루어진 성을 어떤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방비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한 가지 취약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기온샘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 밖에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평화시에는 얼마든지 그곳에 가서 물을 길러서 예루살렘의 수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전쟁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은 기온샘으로부터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지하 갱도까지 연결하여서 수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수로로 이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을 가지고 저 위에 있는 곳에서 바가지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물을 기르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 평화를 위한 이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수직 갱도가 예루살렘의 운명을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그가 여부스 족속이 갖고 있었던 이 유일한 약점을 파고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곳을 발견하고 이 수구를 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시온 산성에서 다윗성이라고 명명을 짓게 됩니다. 원래 시온이라는 것은 광의적인 의미로 예루살렘의 모든 지역을 가리킬 때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이 바로 시온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성으로 개명하면서 이제 이것이 바로 왕의 도성, 어떠한 지파에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왕의 도성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곳을 정복한 후에 더욱 튼튼하게 방비를 하여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처음 보십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많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 나오는 멘트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다윗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웨 엘로의 체바오트, 그러니까 천군 천사의 군대를 거니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다윗과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강성해졌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드리는 모든 복과 은혜는 우연의 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어디 지역에다가 잘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떤 우리의 성공의 원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하려고 합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생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의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응답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다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날 동안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취되고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완전히 이행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어느 정도 되면 만족하잖아요. 아, 이 정도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됐지.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복에 취해서 그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것을 흥청망청 쓰는데 우리의 인생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 삶에 초대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바른 삶의 방향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받은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받은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교만하여 무너지는 인생들을 너무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과거에는 정말 신실한 종이었는데 어느 순간 교만함으로 우시아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사울과 같이 무너지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권력을 획득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명예를 얻게 되고 마음의 소원을 이뤘던 자들이 오히려 받은 은혜가 헛될 정도로 하루아침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복의 지속성,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여부스 족속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은 우리와 다른 이방인이니까 그들이 실패해야 돼,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해야 돼, 그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자랑해왔던 예루살렘을 요새와 같이 믿고 있었던 그들의 교만한 마음의 결과가 어떤 일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패망의 역사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 족속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오바댜서 1장 3절과 4절에 의하면 그들은 바이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면서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자만하였다는 것이죠.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완전한 성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라고 자고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요, 늘 자주 말씀드리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던, 부부가 서로 간에 인격적인 성적인 관계를 맺을 정도로 가까이 알고 친밀함을 누리는 것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의 일들뿐만 아니라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행한 업적들, 이 모든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사 그 나라를 열방 중에 높이신 것은 자신의 탁월함과 자신의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지위와 위치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금방 우리의 존재됨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없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완고함과 고집샘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가득한 탐욕과 정욕의 마음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지만 삶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음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잘 잊어버리고 우리한테 우리를 괴롭게 했거나 우리를 원망했던 말은 어떻게 합니까? 바위에 새기잖아요.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들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이게 바로 타락한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잖아요. 너 한번 걸려봐라. 인간이 얼마나 은혜를 잊기를 잘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인지를 이렇게 이 말은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잊은 존재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삶의 불평불만이 많아지며 주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셔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위치와 신분에 만족하고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나약함을 인정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삶을 향하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이 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